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면의 마음의 어떤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와 같은 종교인이 한 그룹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이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자기가 매일같이 짓는 그러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자의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율법 박사 말 그대로 종교적인 그런 관행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진하게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불행히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죄의 심판을 하시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창녀 같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취약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떤 복을 받냐? 첫째, 의롭지 못한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칭의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에게 모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살펴봤던 여리고 세관장의 세관에 있는 세관장 아니면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삭개오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때 그 나이가 든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정말 아이들처럼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취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주님을 영접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표출이 될 때 예수님께서 즉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집에 이 사람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이 역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이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칭의의 선포를 통해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임한 그런 일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요약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면 어떤 가면 씌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가서 이 답답한 이런 사정을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있는 그대로 아뢰게 될 때 오늘 이 집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그 3년 반에 맨 막바지 부분에 이르렀어요.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면 예수님에 속한 그런 몸의 지체들이 이 땅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언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려주고 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셨다. 보통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목적 이런 걸 표현할 때 영어에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여기 영어 가서 보시면 to this end라는 그런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보통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영어에서. 근데 지금 여기에 to this end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고 아주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란 뭐냐? 참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게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지금까지 번역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족함을 느낀 존재가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에게 자기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토로하고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취약함을 그런 느낀 존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토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 정의를 내릴 때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 집에 가면 개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그 주인을 쳐다보는 그 눈이 얼마나 처량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달라고 밥 달라고 이거 눈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처량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죽을 지경에 놓였으니 내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개처럼 밥 달라고 이렇게 하는 개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간절한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자세가 어떻게 되든 기도를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렇죠? 엎어져 기도를 하든 어느 시간에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형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자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기도에 대한 그 정의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우리가 약함과 취약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느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심정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전장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시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그러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만 하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나무하고 이렇게 꽃을 가꿀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집으로 옮기면서 조금 좀 정원을 가꿔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을 이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옮기고 나서 이렇게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첫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놓고 물 조금 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올해 이제 봄이 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래도 좀 나무도 좀 몇 개 심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이걸 집을 샀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아내가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제가 나무를 여러 개 사다 놓고 꽃을 심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꽃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꽃도 죽고 나무도 죽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매일같이 이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나무가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물을 주는 걸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아침마다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죽지 말라고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는 그걸 표현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나무처럼 그냥 물이 매일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면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거 돌아다니며 사는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1분 1초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창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 속에는 세상이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금 전도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고 자기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다 위선의 가면으로 가려놓고는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열심, 종교적인 성취, 세상의 명예,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취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개가 처량한 모습으로 쳐다볼 때 밥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아, 구원이라는 것은 받고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 뭐 오늘 결단하셔도 되고 다음에 결단하셔도 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서 제 마음속에 원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 문턱을 나갈 때는 여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원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끝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그거 뒤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을 두고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두고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재하시는 그 인격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간절한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기도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알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도무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기도의 특권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또 29절에서 32절 가서 보니까 적은 약물이여 염려하지 마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응답이 늦어져요. 그렇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길게 50시간, 100시간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에 이럴 대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국어를 잘 하시면 그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국어를 잘 해보세요. 가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 가족들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봐라. 이거를 거꾸로 하면 그 무슨 얘기냐?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얘기다.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2절 가서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안하무인이고 유아독존적인, 하나님 두려움 없고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여튼 괴팍한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간청을. 가서 보니까 부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 부당한 일을 그 여인에게 한그 사람을 여인이 가서 보니까 내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적. 대적은 영어로 adversary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예요. 이게 내 대적자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적자는 마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심하게 해코지를 하고 부당한 일을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좀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가서 보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보니까 여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 지방에서 그 여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가? 사람의 수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는 게 지금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가운데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란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온 거를 호통을 치고 왜 왔냐 그러고 지금 내쫓는 이런 판국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동안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특별히 주실 때 과부와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들, 고아들, 그렇죠? 또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1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어받으면서 초대교회에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과부와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들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특별히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재판관들처럼 교회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때 이게 굽게 행해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자, 이래서 이거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는데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알기는 잘합니다. 그렇죠? 예, 잘 알아요. 그런데 이대로 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녀가 항상 와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면 내가 지치지 않겠냐 하고 결국은 들어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보니까 요점이 뭐냐?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줬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입에서 계속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성경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숨 쉬듯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숨 쉬시죠? 숨쉴 때도 숨 쉬는데 알고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는구나 하고 알면서 숨 쉬는 사람. 그거 알려고 세면은 정신없어서 못살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숨 쉬듯이 그렇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끈질기게 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 끈질기게 했다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때 특성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 사무엘기상 1장 13절 가서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 그 대적에게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기 가서 기도할 때 말을 유창하게 한게 아니에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입에서 우물우물하고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때이 여인이 술 취했는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고 짧게 한다고 안 들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그 핵심이 뭐냐? 간절함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양으로도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진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진로 생각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 비유의 핵심을 내가 요약 정리해서 너에게 말해주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대로 뒀다 안 되겠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고 불의한 재판이 얘기한 걸 들어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가서 보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끈질기게 특별한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뒤 문맥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냐.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시면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전체 문맥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문맥이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때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난 2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땅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지금도 1948년 이후에 지금 돌아와서 통곡의 벽이 남아있어요. 그 벽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간구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걸 2600년 동안 간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가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 문맥상 말세지마를 당해서 지금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간절히 간구해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 재림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과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있는 과부처럼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곳곳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구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구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둘을 비교를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공의가 넘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정 특별히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저 유대인들과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이 근본적인 성경신자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 아니하시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기도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부당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꾸준히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솔직한 걸 그대로 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는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가 간구를 해도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창세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기록을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곱의 그 열두 아들과 그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들을 학대하게 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자고 이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보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민족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로 보낸 거거든요.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들이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통곡을 하고 나라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특별히 이 재림의 딸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그 일이 늦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시냐? 첫째, 저와 여러분이 낯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낯선 자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오래 참으신다 해도 결국은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앞에 계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리라고 생각하고 작정을 하지만 그게 마땅한 기도인지 아닌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아시고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응답이 늦게 올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볼까요? 못 볼까요? 답이 어떨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보겠느냐 하고 물었으면 답이 예스예요? 노우예요? 노우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이런 걸 들어주신다고 한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세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이럴 때 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로 빅뱅처럼 한 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간구의 대상이 그런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휴거가 돼서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에 행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시편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구출해달라고 그 구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를 어려움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한 구출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러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효력은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우리의 이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받아주신 그런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면 그 강력한 대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고 그 기도 드리는 대상이 강력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의 때 이 땅에 오게 될 때 믿음을 찾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만을 찾는다 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의로움 이런 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이런 사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사람이다.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찾으냐?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 찾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마더 테레사가 1997년 사망했는데 19년 만에 드디어 성인들의 반열에 올라서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6년 9월 4일에 성인들의 반열에 마더 테레사를 올리는 시성식을 거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유치찬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이에요. 이건 1000번 돼도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건 믿음을 찾는 거예요. 누구 가난한 자도 없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돕고 자기 자신을 내어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지저분한 것 갖고 사람의 의의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만 찾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많지 않은 사람들에 속해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답답한 게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 일생을 보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답답한 일 가운데 아픈 것이 아마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되 특히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어떻게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여기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아들이 마귀 들린 이런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저 이방 여인이 마귀 들린 그 여자 그 딸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개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양심을 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제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시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인간관계로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17편 말씀이라든지 또 사무엘기상 1장에 가서 보시면 한나가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적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러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비방과 모함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비방하며 악하게 회방하며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가서 보니까 다윗의 시,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2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쳐 주시는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곧바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저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출발한 지 8년 반이 됐습니다. 이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전달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목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누가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키워야 돼요. 교사들이 올바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다른 교회는 어찌 되었든지 이 사랑침례교회만큼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근본적인 성경신자들 키워내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이 모든 것의 어려움이 어디서 생기냐?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처음에 원본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그 온전한 말씀을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1611년에 온전하게 그 말씀을 담아주셨다고 믿고 그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내놓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올바라야 올바른 성도가 생기고 올바른 교회가 생기고 올바른 국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요 근래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핵무기를 지금 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머리 위에.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목사가, 그냥 이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 국가의 장래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 목사예요. 이 장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지금 국가가 최대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핵실험을 또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연거푸 다섯 번째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핵 보유 국가가 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 핵실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규격화된 소형 핵탄두를 실험한 실험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젠 미사일에다가 그거를 탑재를 하면 잠수함에서도 쏠릴 수 있고 그렇죠? 대륙간 미사일에도 넣을 수도 있고 서울에 쏘는 미사일에 넣을 수도 있고 미사일에 그걸 담기만 하면 핵폭탄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위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폭발한 그 원자탄 이게 서울 상공에 지금 떨어지면 50만 명이 일시에 죽는다 그래요. 50만 명이 일시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그냥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서울이 망가지면 대통령이 죽고 모두가 다 죽어버리면 그냥 삽시간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의 정신사고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경화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돈을 퍼주다가 결국은 지금 핵폭탄의 위험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거기 방 하나 가지고 그거 치장하려고만 애를 쓰면 안 돼요. 이게 균열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정신체제의 붕괴,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붕괴가 되면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 체계마저도 지금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매일 매시간 생각나는 대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킨 이 나라인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가르쳐야 돼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예요.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 나서 통일되면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 미추광이를 하나님이 제거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말씀은 재림의 때를 맞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자부할 때는 간절한 심령으로 본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다음에 국가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